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어 온 지난해 이후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등 도발과 관련해 안보리 소집을 요청한 것은 2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과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논의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일련의 사건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리 3인 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뉴욕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안보리 회의에 앞서 켈리 클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주관하는 오찬에서 유엔 회원국 대사들을 만나 회의와 관련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폐쇄된 주한미군 기지 4곳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한국과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무조정실은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합동위원회를 열고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롱, 부평 캠프 마켓, 그리고 동두천 캠프 호비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한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 환경 관리 강화 방안, 그리고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반환되는 기지의 오염 정화 작업은 일단 한국이 맡기로 했고 오염 책임은 지속해서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처로 반환 대상인 미군 기지 총 80곳 가운데 54곳이 반환됐습니다. 이번에 반환된 기지들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소파 규정에 따라 반환 절차가 진행됐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두고 양국 사이에 이견이 있어 반환이 미뤄진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외무장관이 오늘 국제사법재판소 ICJ 심의에 나와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수치 장관은 이날 심리에서 감비아 정부가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불완전하고 정확하지 않게 기술했다며 미얀마군은 라카인주에서 반군을 토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정에 나온 수치 장관은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주로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 사는 무슬림 소수민족입니다. 미얀마 정부군은 2017년 8월 이 지역 반군 토벌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대거 학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도 자체 조사를 통해 최소한 로힝야족 만 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건 지난 2017년 5월 이래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동에서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과 군축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 폼페오 장관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지난 2016년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양국 정부의 교신 내용을 발표하기를 원했지만 미국이 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훈련생의 미국 군사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이 조처는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해군 항공기지에서 사우디 출신 군인이 총기를 난사한 사건 때문에 나온 조처입니다. 이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사망한 용의자는 사우디 공군 장교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 훈련생의 선발 과정을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재검토 과정은 열흘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에 훈련 중단 조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미국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 훈련생은 약 5,000명으로 이 가운데 사우디 출신이 약 900명에 달합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국 상하원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차단 등 대북제재 강화 조치를 담은 새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과 러시아의 공동 목표라며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송환 등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0일 워싱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뒤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기대에 대해 모호하지 않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북한이 계속 지켜나갈 것으로 매우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최근 미국의 셈법 전환을 요구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북한이 공격적 태도를 취하면 미국은 대북 협상을 종료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BD라는 공동 목표에 동의했고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양국이 지금껏 협력해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고무적인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to try and develop places where we can communicate, negotiation mechanisms where we can talk to them about
폼페오 장관은 또 우리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지점과 비핵화 달성을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협상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돕기로 결심했으며 이는 우리의 목표에서 겹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해온 북한과 북한 주민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그곳에 북한이 도달할 수 있게 돕기 위한 방안을 함께 연대해 알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f it's a place where we have overlap on our objective, we need to jointly figure out a way together.
폼페오 장관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에게 대북 제재를 이행해 준 데 대해 여러 차례 고마움을 전달했다면서 이는 미국만의 제재가 아닌 러시아 당국 스스로도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결의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re's always more work to be done on enforcement. There's a major event on the 22nd of December where every nation is required to have all North Korean workers
오는 22일은 각국이 북한 노동자를 내보내야 하는 날이며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 방식으로는 협상 재개가 어렵다며 미북 양측이 상호주의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로 인해 대북 경제 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면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개발 예방과 북한의 핵무기 감축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별도의 글을 통해서도 라브로프 장관과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브로프 장관과 무역, 이란, 북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 핵무기 통제, 선거 개입 등을 포함한 많은 항목들을 논의했다며 가까운 장래에 우리의 대화를 계속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지난 5월부터 재개된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유럽 국가들이 주도한 대북 비난 성명에 동참하지 않은 채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2017년의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까지만 해도 모든 대북결의안 초안 작성과 채택을 주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미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주말 사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하면서 미국은 이번 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y're trying to send a message that the world is opposed to their nuclear efforts and trying to warn them off of going in the direction they like.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10일 VOA에 미국은 북한 관련 안보리 공개 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전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에 반대하며 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이 가는 방향에 대한 경고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유럽 이사국들은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인 10일 북한 인권 토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사실상 이에 반대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과 핵 문제 등 한반도에서의 최근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인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외교의 문을 열어놓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11일 열리는 안보리 공개회의는 인권 문제보다 더 시급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하려 한다는 기밀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purpose of the meeting is to have the U.S. express its concern that North Korea is maybe preparing.
이번 안보리 회의의 초점은 북한이 도발적인 장거리 미사일 혹은 위성 시험을 할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안보리의 북한 인권 토론보다 대북 압박과 경고의 메시지는 더 클 것이라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알렉스 왕 대북특별부대표가 오늘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뉴욕을 방문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뉴욕 방문 기간 왕 부대표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함께 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는 한반도의 최근 전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최신 정보를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비건 대표가 안보리 회의에 앞서 크래프트 대사가 주재하는 오찬 행사에서 유엔 주재 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대북제재 강화 조치를 담은 새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한 미군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하원이 2020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약 3개월간의 조정 협상을 마치고 9일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7,380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엔 대북제재 강화 조치부터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까지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핵심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상하원 법안에 모두 담겼던 대북제재 강화 조항은 일부 기술적 측면의 수정을 제외하곤 기존 내용이 거의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물론 북한과 연관된 해외 개인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추가 제3자 금융 제재와 기존 대북 제재법이 명시한 주요 무역 관련 제재 확대 조치가 포함됩니다. 특히 제재 대상에 오른 특정 개인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대리 지불 계좌 개설 제한과 같은 제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준치 이상의 원유와 정제유 제품, 석탄과 기타 강물의 수출입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원비화 법안 또는 브링크 액트라고 불리는 법안에 담긴 내용으로 이 법안은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의회에 처음 상정돼 지난 2년간 폐기와 재상정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원 법안에 담겼던 의회의 인식 조항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는 외교 촉구 조항은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확실한 조치에 기초한 신뢰할 만한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돼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상하원은 또 외교적 협상에 어긋나는 북한의 지속되는 행동은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는 문구도 의회 인식 조항에 추가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는 상하원 법안에 담겼던 대로 현 수준인 28,500명을 유지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최종안은 국방장관이 의회에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미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이 법이 책정한 예산을 해당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두 나라의 직간접적인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의 조항은 국방장관이 회계 감사원장으로 수정돼 기존 내용 거의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상하원 조정위원들은 최종 심사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은 직간접적 분담 등을 통해 공동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한국과의 다가오는 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원은 또 미국은 일본과 한국 간 양자 안보관계 강화뿐 아니라 훈련 확대와 고위급 의견 교환,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미한일 3국의 심화된 방위 협력과 공조를 강력히 권장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미한일 정보공유협정은 영내 안보의 핵심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 인식 조항을 최종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오는 20일 전에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하원은 이르면 11일 표결을 실시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약화시키지 말라며 대화 복귀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인 한반도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유럽연합 EU가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바투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10일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최근 양국 간 거친 수사가 오가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바트 대변인은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길 희망하며 핵 없는 한반도의 신뢰 구축과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 확립을 위한 외교 과정에 다시 참여하는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중요한 첫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트 대변인은 이어 EU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 무기,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파트너국과 협력해 미북 간 외교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EU는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신뢰 조성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와 안보 구축을 위한 외교적 절차에 다시 관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희입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미사일 엔진 시험 여부와 관련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그동안 성공시킨 각 미사일의 핵 연료를 빠르게 고체 연료로 전환해 가고 있다며 2, 3년 동안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동창리 발사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I mean, the thing that jumped to my mind when I read the reports.
고체 연료를 사용한 보다 큰 엔진을 시험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가장 우려할 만한 가능성이죠.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액체 연료 엔진을 시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액체 연료를 시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개선된 모델이 되겠죠. 훨씬 점진적 개발 과정을 뜻하고요. 하지만 대형 고체 연료 엔진이라면 큰 도약이라고 할 만합니다.
엔진 시험은 실제 발사 시험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아왔는데요. 그동안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었던 건가요?
Well, it's an important part of the process to be able to, and it's a, you know, it affords them.
엔진 시험은 중요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실제 발사가 실패했을 때 감당하는 비용과 국제적 망신에 비하면 시행착오 비용이 덜 듭니다. 그리고 점진적 시험이 가능하고 엔진의 각종 부품이 작동되도록 오류를 바로 잡은 뒤에 공개해 대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게 해주죠.
주목받아온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엔진과 연관이 있습니까?
North Korea in the past has tested re-entry vehicles by firing a
과거에 북한은 엔진을 폭발시켜 대기권 재진입 때 발생하는 열을 모의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재진입체가 열에 견디고 형태를 유지하는지 알아본 거죠. 이번 실험에 그런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를 실제로 쏘아올린 뒤 비행 패턴을 확인하기 전에는 재진입 여부를 시험하거나 확신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지상에서 모의 실험을 하기엔 어려운 기능입니다.
북한 로켓 엔진이 현재까지 갖추지 못한 점은 뭔가요? 어떤 역량이 부족합니까?
I think it's the movement into solid fuel. Except for right now they have these liquid, you know, they have these ICBMs and they
북한 ICBM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운영상 큰 문제점이죠. 발사 준비를 위해 오랫동안 연료를 주입해야 하니까 상대방 공격에 취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는 미사일에 미리 주입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발사를 결정하면 수분 내에 이동식 발사대에 올려 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미사일 강국들은 모두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북한이 이번 중대시험 결과가 전략적 지위를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미사일 엔진을 시험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어야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Well, I mean, you know, for static engine tests, essentially, you know, they're getting, if it didn't blow up, one.
원하는 출력을 얻되 엔진이 폭발하지 않는 게 지상 시험에선 중요합니다.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데 많은 나라가 액체 연료부터 시험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고체 연료에서 원하는 출력을 얻는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이후 고체 연료를 생산해내는 것도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고체 연료는 아주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지저분한 물질입니다. 북한은 올해 20차례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고체 연료를 시험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즉 북극성 3형 발사를 빼고는 모두 단거리 발사였죠. SLBM은 사거리가 1500km쯤 되고 역시 고체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에선 일종의 고체 연료 혁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시행착오와 노력을 거친 북한이 성능이 크게 향상된 새 ICBM 엔진을 곧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Could be. I mean, they've been blowing us away in terms of what they've been doing for the past two years, three years.
가능합니다. 북한은 지난 2, 3년 동안 우리를 크게 놀라게 만들었으니까요. 여기에 외부 도움까지 더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의 주장과 기술력 과시에는 항상 어느 정도 사실이 들어있고 적어도 우리는 그렇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드러내지 않고 이미 엔진 시험을 해왔습니다. 2016년에도 대형 엔진 시험을 했는데 처음엔 K-8 미사일용이 아닌가 했지만 화성 14, 15용 엔진이었습니다.
이런 엔진 시험이 곧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I think that they talk about some kind of there's a Christmas present or something.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발사 시험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만 ICBM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신 훨씬 커진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북한은 액체 연료 미사일을 선보인 뒤에 이를 고체 연료로 대체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러시아제 R-27 SLBM을 본뜬 북극성 1호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처음엔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가 고체 연료 엔진을 새로 장착한 뒤에 성공시켰죠. 물론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평화적 우주 개발을 내세운 위성 발사 형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I mean, haven't they dismantled a lot of their taller gantry towers at
북한은 서해 위성 발사장 상당 부분을 폐기했다고 주장했죠. 위성 발사는 몇 단계 대형 로켓을 세워 몇 주에 걸쳐 많은 준비를 거쳐야 하는 작업이고 북한이 이런 계획을 실행한다면 일종의 반전이 될 겁니다. 또 보다 작은 위성 발사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은 최근 이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대신 군사 부문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국 차원에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관리로부터 위성 기술이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성 기술이 ICBM에 어떻게 전용될 수 있습니까?
I mean, a lot of the basic technology is the same. You have engines, they're able to test.
기본적 기술이 상당히 겹칩니다. 로켓 발사 뒤 분리와 재점화 단계를 반복하는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걸 민간 우주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면 국내외적 선전에 이점이 있죠. 위성을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는 과정 역시 ICBM 기술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성은 궤도를 따라 그대로 돌지만 ICBM은 탄두를 탑재하고 다른 궤도를 비행하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 다시 지구로 향해 원하는 목표물에 떨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일 뿐입니다.
앞서 언급하신 대로 북한이 폐기 수순을 보이는 듯했던 서해 위성 발사장을 복구한 뒤 발사 시험을 한다면 그런 종류의 폐기 약속이나 주장이 앞으로 더 설득력을 잃는 것 아닙니까?
North Koreans are very good at throughout all of their history have been very good about finding things.
북한은 해체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해 마치 관련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매우 능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이미 무너진 핵실험장을 마치 폐쇄하는 것처럼 보여줬고 90년대에는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그런 연출을 했습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복구시킨다면 그나마 내세웠던 비핵화 과정을 되돌리는 것으로 간주하시겠습니까?
I mean, I would say that probably there has been no meaningful steps taken in the first place.
처음부터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조차는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으로부터 북한이 주장한 중대 시험에 대한 진단과 북한의 미사일 엔진 개발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2년 연속 무산됐습니다. 유엔 외교관들과 대북 인권단체들은 인권을 협상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적어도 8개국이 세계인권의 날인 10일 북한 인권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찬성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를 11일에 열자고 요청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들과의 회동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소식통들은 1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안보리 회의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가능한 올해도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한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를 다른 고려사항들과 결합시키거나 비핵화 회담의 협상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츠 사무총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안보리 북한인권 논의가 2년 연속 무산돼 실망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 해결하기 너무나 어려운 이슈들을 거론하기 위해 인권 이슈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스칼라츠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들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인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루이 샤르보노 유엔 담당 이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미국이 또다시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회의를 막음으로써 자의적 구금이나 기아, 고문, 적개할 처형, 성폭력, 기타 북한 주민들에게 자행되는 범죄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미국이 전 세계 인권을 위한 싸움에서 도덕적 지도력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침묵은 잔인한 김정은 정권 아래 살고 있는 수백만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무산시킨 미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프로그램에 대한 최대 압박에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원을 동원해야 한다며 김정은의 주민 탄압과 테러 활동, 대량 살상무기 추구는 모두 철저한 조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주도해야 하며 다른 나라들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에 당하는 인권유린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밝힌 2014년부터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김정은, Cho Pu-il, Minister of People's Security, Ri Song-chul, Counselor.
2016년 12월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당시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 등 미국의 인권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들의 이름과 직책을 하나씩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은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에 맞춰 회의를 개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회의 소집에 필요한 9개 이사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파워 전 대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오랫동안 안보리에서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잔혹 행위들을 논의하는 것을 막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외교적 노력 끝에 2014년에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돼 이 문제를 안보리 의제에 포함시켰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위해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논의할 때마다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지난 4일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또 다른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최후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회의에 응하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10일 익명을 전제로 열린 전화 브리핑에서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가 취소된 배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그 사안들을 다룰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관리는 유엔 안보리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최근의 전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최신 정보를 논의하게 된다며 우리는 그것이 안보리를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BOA에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가 10일 열린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이 토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모순적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병행 속에 북한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푸탄대 북한 한국연구소 정지용 소장은 1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스팀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팀슨 센터 방문학자인 정지용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내부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면서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배급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그런 경향이 강해졌다고 정 소장은 밝혔습니다.
Because Kim Jong-un said to the Korean people, you should feed yourself.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자력갱생하고 당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충성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토론회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정권의 적법성을 군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윌리엄 오버홀트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He's changing the basis of legitimacy from sheer national survival to
김정은 위원장은 정통성의 토대를 순전한 국가적 생존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바꾸고 있고 정책의 균형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타운 스팀슨 센터 연구원입니다.
Kim Jong-un is not his father, he's not his grandfather. Both his father and his
김정은 위원장은 갈등과 역경을 극복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다져 살아남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순윤 스팀슨 센터 동아시아 중국 국장은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따를 것을 꾸준히 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ook at the China model that you can maintain your basically authoritarianism.
중국은 북한의 중국 모델을 보라면서 권위주의적 지배 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개발을 할 수 있고 개혁도 개방도 가능하다고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윤 국장은 이런 믿음이 중국 지도부의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어 뉴스 김연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관광지를 방문하고 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하는 행보를 계속하면서 미국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 분야 수익을 극대화해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미 주요 언론은 9일 김정은 위원장의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 관광지구 준공식 참석 소식을 전하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북한의 움직임을 소개했습니다. AP통신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면서 양덕 온천지구가 실내 야외 온천시설과 스키장, 승마장, 호텔 리조트를 비롯해 치료 요양시설과 체육시설이 총망라된 종합관광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은 양덕 온천 관광지구가 김 위원장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역점 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처음 양덕 온천지구 구상을 밝힌 이래 올해만 4차례 양덕군을 찾아 현지 지도를 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준공식을 끝낸 삼지연 관광지구와 조성이 진행 중인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와 함께 김 위원장의 3대 주요 관광개발 사업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앞서 지난 3일자 보도에서 삼지연 관광지구 준공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 신문 역시 김 위원장의 준공식 참석 소식을 전하면서 삼지연의 특별한 의미를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정치 외교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자주 찾던 곳이며 올해 신년사에서 이곳을 사회주의 국가의 이상향으로 만들 것을 선언한 이후 대규모 관광지구 조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왔다는 설명입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의 의료관광 활성화 움직임에도 주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6일 북한이 내년 수출 신상품으로 의료관광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백내장과 치과 임플란트, 종양치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른바 치료관광을 표방한 것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을 대상으로 북한의 관광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관광지와 전통 한의학인 고려의학을 결합하면 중국인들을 상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북한 당국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도 북한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천과 의료관광을 연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전담하는 치료관광 교류사의 출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치료관광 교류사를 통해 새롭게 개발한 온천 관광지구 근처에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온천수의 광물 성분을 신경통, 관절염, 심장, 피부질환 치료 등에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올해 35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방북해 총 1억 7,500만 달러의 수익을 북한 당국에 안겨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는 이유로 외화 유치를 통한 대북 제재 회피 목적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AP통신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자력갱생을 목표로 경제건설을 강조해왔다며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매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최근 김 위원장이 즉각적인 제재 해제나 완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관광사업 촉진을 통해 제재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2017년보다 50% 증가한 약 120만 명으로 이들이 북한의 절실한 외화를 어느 정도 제공하면서 북한이 관광사업에 더 매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세계적인 록밴드 U2가 최근 서울 공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타협을 제안하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사회 저항과 인권 메시지로 유명한 U2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침묵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서울의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U2의 첫 한국 공연. 1976년 아일랜드에서 밴드를 결성한 후 전 세계에서 1억 8천만 장의 앨범 판매를 기록한 U2는 살아있는 전설적 록그룹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U2의 리더 보노가 주도하는 사회 저항 의식과 비판, 인권을 다룬 곡들과 메시지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 꾸준히 거론될 정도로 지구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도 과거 아일랜드의 분단과 아픔을 다룬 피해 일요일로 포문을 열어 69년 전 같은 일요일에 북한 정권의 침공으로 전쟁의 아픔을 겪은 한반도의 치유를 기원했습니다. 보너는 특히 후반부에 한반도 분단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 지도자를 향해 타협을 강조했습니다.
We send now a prayer of peace across the border. The great leader can be the great leader if he learns to compromise.
보너는 분단의 장벽 너머에 평화의 기도를 보낸다며 위대한 영도자는 그가 타협을 배울 때 진정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영어 단어 중 가장 강력한 단어가 타협이란 걸 배웠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평화를 위해 한국과 타협하길 바란다는 의미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보너는 그러면서 우리는 준비가 됐다. 우린 당신을 사랑한다. 우린 북한 주민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외치며 마지막 곡으로 하나란 의미의 완을 불렀습니다.
We're ready. We love you. We send across a message of love to the people north of the border. We love you.
아울러 평화는 우리 모두가 깨어나길 원하는 꿈. 평화의 길은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찾게 된다며 북한의 평화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또 우리 모두가 평등해질 때까지는 우리 중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는 대형 문구와 영상을 보여주며 남녀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너는 다음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많은 공감을 표시했고 문 대통령도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메시지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보너의 이런 행보가 인권을 강조하던 이전 모습과 너무 달라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내 비정부기구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댄 빌르펠드 씨는 11 VOA에 U2 공연을 직접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U2가 평소처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나 북한 정권에 희생된 이들의 목소리를 내주길 바랐는데 거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르펠드 씨는 이날 U2가 부른 실종자의 어머니들은 1980년대 아르헨티나와 칠레 독재정부에 의해 강제 실종된 니카라가와 엘살바도르인들의 어머니들을 기리는 목적으로 만든 노래였다며 U2는 과거 이 어머니들을 공연 무대에 초청해 피노체트 칠레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 메시지뿐 아니라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한국 내 많은 납북자 가족에 대해 언급하거나 무대에 초청했으면 더 의미가 있었을 것이란 겁니다. 민간단체인 주원한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타협이란 표현에 자신뿐 아니라 여러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유투답지 않은 공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공의하는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가 있는 나라인데 그런 언급은 이제 전혀 없이 이제 타협을 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만 전하고 간 게 너무 좀 허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아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왜 여기 와서는 그 평소에 본인들의 소신, 본인의 소신대로 인권 문제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갔느냐라는 게 있었는데
이 대표는 유투가 서울을 떠나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진 공연에서 마약과의 전쟁 명분으로 민간인까지 학살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경고한 말을 들으면 서울 공연과 너무 대비된다고 말했습니다. 유투의 번호는 이날 마닐라 공연에서 인권은 중대하고 인권은 타협할 수 없다며 이것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위한 나의 부드러운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골입니다.
북한이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한 조사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순위에 집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돼 접근과 조사가 어려운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열악한 북한의 여성 인권 상황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 여성평화안보연구소와 오슬로 평화연구소는 9일 전 세계 여성의 인권 실태와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한 2019 여성평화안보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평등, 사회안전망 등 11개 지표에 걸쳐 전 세계 167개국의 순위를 매긴 이번 평가에서 북한은 같은 공산권 국가인 쿠바, 분쟁 국가인 코소보 등 11개 나라와 함께 순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11개 평가 항목 가운데 3개 지표만 조사가 이뤄져 순위를 매기기에 조사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조사가 이뤄진 3개 항목을 살펴보면 북한은 25세 이상 여성의 취업률에서는 72.3%를 기록해 조사 대상국 가운데 상위권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당 내 여성위원 비율은 16.3%로 100위권 밖 국가들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고 여아 한 명당 남아 출생 비율은 1.05로 평균을 조금 웃돌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평화안보연구소는 여성의 교육 수준, 재정 평균, 휴대전화 사용률, 법적 차별 지수와 직장 내 차별 등 기타 주요 항목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못해 북한 여성 인권과 관련해 유의미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은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열악한 삶의 환경과 인권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미국의 인권단체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남성보다 여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북한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역할뿐 아니라 노동일원으로서의 역할도 떠맡아야 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여성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인신매매나 성매매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2019 여성평화안보지수에서는 노르웨이가 167개국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여성인권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고 스위스,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19위를 기록했고 동아시아권 나라들 중에서는 일본이 29위, 한국 33위, 중국은 76위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가가 미 사법당국에 기소되면서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미 사법부 차원의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미 검찰이 북한과 관련해 취한 조치는 9건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 긴급 체포된 싱가포르 거주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는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취한 네 번째 형사기소 사례입니다. 그리피스 씨는 지난 28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현재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관할로 이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그리피스 씨 사건에 앞서 지난 7월 중국 단둥 홍샹 산업개발과 관계자 등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대배심에 넘겼고 지난해 2월엔 싱가포르 국적자 탄 위뱅이 북한 정부와 각종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또 소니 영화사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국적자 박진혁도 지난해 6월 기소돼 미 연방수사국 FBI의 수배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처럼 미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대북제재 위반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재 위반 행위가 벌어진 곳이 미국 영토 밖, 즉 미 사법당국의 관할이 아닌 지역에서 일어났음에도 직접 수사를 하고 법원이 기소를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피스 씨 사건은 싱가포르 국적자 타니벤과 더불어 미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주도하고 있고 단둥 홍샹과 북한 해커 박진혁은 각각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피스 씨를 제외한 나머지 용의자들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지만 체포될 경우 담당 검찰의 관할 법원에 서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최근 북한과의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은행 세 곳이 연방 대배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도 주목됩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한 또 다른 형사 기소 등의 조치가 사실상 예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미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민사소송에 나서는 경우도 과거에 없던 현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몰수 소송입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는 북한에서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석탄을 싣고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됐지만 결과적으로 미 검찰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고 미 법원으로부터 몰수 판결이 내려진 선박입니다. 미 검찰은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선박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 선박을 수리했다는 내용 등을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그 밖에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중국 기업 두 곳 등이 지난해 11월 미 연방검찰로부터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고 또 다른 중국 회사도 2017년 8월 북한과의 불법 거래 자금 408만 달러가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총 5건의 민사소송이 북한과 관련된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 법원에 제기된 상태입니다. 모두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있는 자산들입니다. FBI의 윌리엄 스위니 뉴욕 지부장은 지난 5월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소송 제기 후 기자들에게 사법부 차원의 조치는 궁극적으로 미국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위니 지부장은 와이즈 어네스토 압류에 대해 외국의 적들이 미국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한 미국의 금융 시스템 이용을 허용치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한 양국은 오늘 열린 주한미군지휘협정합동위원회에서 원주와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 미군기지를 한국에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 내 4개의 미군기지를 한국 정부에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 양국이 제200차 소파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반환되는 기지는 캠프 이글과 캠프 롱, 캠프 마켓, 캠프 호비 등 네 곳입니다. 또 이는 2015년 이래 한국에 반환되는 최대 규모이며 추가적으로 13개 미군 기지가 폐쇄돼 한국 측에 반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미한 동맹의 증거로 가능한 신속히 한국 정부로의 미군 기지 반환에 전념하고 있으며 서울 용산 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측도 정부 합동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 이전지원 단장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된 제200차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소파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이로써 한국 내 반환 대상 미군 기지 총 80곳 중 58곳이 반환되면서 미반환 기지는 22곳으로 줄었습니다. 반환이 결정된 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소파 규정에 따라 반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책임 등을 놓고 양국 간 이견을 보이면서 반환이 미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은 미군 기지 반환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강 이북에 있을 때와 한강 이남에 있을 때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미래연합사령부가 이제 평택으로 가면 평택에 이제 다 있는 거지. 미8군사령부하고 유엔사하고 연합사하고 이게 다 있다 보니까 한미연합사 차원에선 한국 합참이랑 같이 합의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리적 거리가 이제 떨어져 있는 거지.
미국과 한국은 지난 6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연합사 이전으로 인한 서울을 포함한 한강 이북, 수도권 방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습 공격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입니다.
북한이 지금 전면 공격할 능력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그 서울을 기습 공격해서 딱 점령한 다음에 협상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그걸 제일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있다면 어쨌든 미군을 직접 공격을 해야 되니까 북한도 함부로 공격하지 않고 억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미한동맹만 굳건하다면 사령부나 부대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평택만 방어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부대가 전방에 깔려있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종의 기동방어라고 생각하면 전선에 고착된 방어 형태보다는 부대를 어디나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한반도의 전쟁이라면 어디든 투입될 수 있는 거죠. 한미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 부대가 위치가 어디냐 그건 그 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연합사령부가 위치한 용산 미군기지는 올해 연말까지 모든 서비스 업무가 종료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해 6월, 미 8군 사령부는 2017년 7월 각각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725년 12월 11일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명인 조지 메이슨이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납니다. 평소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던 조지 메이슨은 1776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버지니아주의 목소리를 담은 버지니아 권리장전을 기초하게 됩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미국 독립선언문 발표 직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부당한 정부에 대한 반역의 권리를 포함해 인간에 내재하는 자연권을 선언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1776년 버지니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이후 수많은 인권선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민의 천부인권과 함께 생명, 자유, 재산권을 규정했으며 최초로 행복추구권을 선포했습니다. 이외에도 저항권,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종교, 신앙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후 메이슨은 1787년 헌법 제정을 위해 필라델피아 회의에 참석하지만 재헌회의에서 마련된 헌법 안에는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새 헌법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메이슨은 대통령에 오른 조지 워싱턴과 의회 인권조항 수정 삽입을 요청했고 미국 의회는 1791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을 기초한 10개 항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946년 12월 11일 국제연합유해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구호하기 위해 국제연합아동기금 유니세프를 창설합니다. 전 세계가 세계대전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1946년 12월 11일 유니세프를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유니세프는 영어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칠드런스 펀드의 약자로 UN 아동기금이라고도 부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처음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유럽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1950년 유니세프 임무가 전 세계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됐고 3년 후엔 UN의 상설기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UN 아동 긴급 구호기금에서 UN 아동기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1959년에 UN 총회가 어린이 보호, 교육, 보건, 영양 등에 관한 권리를 명시한 어린이 인권선언을 채택하고 또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어린이 권리 문제가 국제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유니세프의 활동은 어린이 생존과 보호, 성장, 사회 참여 분야에 이르기까지 아동 권리 전체로 확대됐습니다.